주님의 가시는 곳에 함께 가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지 않겠다는 베드로는 그 밤이 지나기 전에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조용해지고 이제부터는 주님과 떨어진 관계 속에서 어떤 처신을 해야 할 것인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럼에도 여기서부터의 교훈은 단순히 당시의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약속이 아니라 구속을 완성하시고 다시 오실 약속과 함께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통하시면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약속과 당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역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나는 무엇이다 라는 자의적인 선언, 즉 하나님으로서의 선언의 핵심이 되는 교훈으로 오늘 제목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선언과 함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증거도 당연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홀로 가신다는 말씀에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는 것이 모든 것의 해결임을 증거하시면서 미래를 기약하시고 위로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린다면 불안한 이 세상의 처소가 아닌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시겠다고 이렇게 안심을 시키심을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사실 사는 거처입니다. 요즘 말로 아파트죠. 땅에서 평생을 돈을 벌고 저축해도 자신의 거처를 못 마련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거처에 관한 기대는 육신에 그치지 않습니다. 세상을 떠나서는 과연 어떤 거처에 머무르게 될 것인가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또한 사람입니다. 짐승은 이런 관심이 없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마음에 염려하는 것은 바로 이 거처 때문입니다. 이 전셋집에서 쫓겨나지 않겠는가? 어디로 옮겨야 하나? 사실적인 오늘 우리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수도께서 이 거처의 문제를 말씀하시다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귀중한 말씀을 하시는 것도 독특한 가르침이시고 예수님 당시에 완료형으로 말씀하시면서도 그것을 다시 완성하기 위해서 가신다는 그런 신비로운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흐름에서 반드시 주님께서 가셔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이 십자가의 대속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지만 당시에 제자들조차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봅니다. 하늘로 치솟는 높은 아파트들이 즐비하게 산들을 가리고 있고 계속 지어지고 있지만 그 중에 나 자신의 거처는 모두가 가진 것은 아니고 아무리 또 편리하고 가치 있는 거처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은 길어야 내 평생 일세기를 살다가 두고 가야만 할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영원한 거처로 옮겨야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고 땅 위에서 아무리 가치 있는 그런 데 산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하셨지만 그 영원한 거처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보다 불행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의 귀중한 교훈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비록 이 땅에서는 이사를 다녀야 하고 자신의 거처를 갖지 못한 안정된 거처를 갖지 못했을지라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마련하신 영원한 거처에 넉넉히 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1절,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안심할 처소를 주님께서 예비하러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구약의 인물이면서도 대단히 영적인 믿음의 눈을 가졌던 다윗은 이미 이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6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양을 따라다니는 유목 생활로 양들에게 뜯길 풀밭을 찾아서 광야를 다니던 다윗이었지만 자신의 진정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영원한 처소에 여동없이 거하게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근심은 언제나 보이는 세상으로 인한 영향으로부터 시작되지만 마음에서 혼란하게 되는 것을 많은 경우에 봅니다. 바울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면서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하노니 로마서 9장 1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러한 근심은 자신의 동족들이 복음을 순종치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지 보이는 세상의 일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보이는 세상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당부하고 있고 베드로 사도 역시 그리스도와의 삶에 터득한 경험대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확신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나그네들에게 있어서 가장 흔한 근심은 오늘 밤에는 어디에 다리를 뻗고 하룻밤을 지낼까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삶의 거처인 부모도 배도 다 팽개치고 주님을 따라 나섰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가셔야만 한다고 하니 당시로서는 지극히 인간적인 그들은 자신들의 거처를 근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미 세상을 넘어서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바울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동일하게 드리는 고백으로서 주님의 약속에 근거한 확신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근심이 가득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는데 이 제자들과의 다락방에서 주신 가르침은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또 성령께서도 역시 교통을 위한 역할을 하심을 증거하는 것이었고 자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7절 마지막 절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2절 상반절 그랬는데 주님 떠나시고 나면 당장 어디에 거쳐야 하는가 하는 제자들에게 또 다른 확신을 주십니다. 세상에는 거처가 한계가 있습니다. 어디에도 사람에 만족할 만큼 넓은 거처는 없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있겠지만은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만족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역시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진실하셨습니다.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한 번도 속이신 일이 없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더욱 호소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또 병들을 치료하셨지만 사실 아버지 집, 천국에 대한 약속이 없었다면 그분도 또 다른 종교꾼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2절 하반절 그랬는데 어찌 보면 앞에서 말씀하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는 말씀과 모순되는 것처럼 들리죠? 거할 곳이 많도다 하시고는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신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 속에 온 모든 인류가 다 들어가도 결코 그들에게 모자라지 않는 것으로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마태복음 25장 34절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마련된 그곳에는 죄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에덴 동산처럼 말이죠.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지키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가신다는 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그들로 이미 준비된 그 영화로운 처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것은 다음 절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 약속은 당시의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세상에서 고달픈 인생을 살고 완전한 나의 거처를 갖지 못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3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리 되어 있습니다.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말씀하신 주님은 두 번째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오로지 제자들의 신경은 주님께서 가시겠다는 말씀에 집중되어 있지만은 그런 제자들에게 또 다른 위로는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이미 창세전부터 예비된 영원한 거처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들이 죄를 벗고 들어갈 수 있도록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심에도 그 영광의 처소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그랬는데요. 이 말씀은 다시 죄와 상관없이 그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려고 세상을 거절하고 오로지 믿음으로 산 하늘에 합당한 사람들을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구속을 완성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다시 오실 재림의 약속이 아니라면 달리 이해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임마누엘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는 이 사실을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지금도 우리가 임마누엘을 고백하고 외치지만 아직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하는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계심을 의심하지 않지만 여전히 보이는 세상 속에 머무르는 우리의 한계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4절에 그랬는데 뒤에 도마가 다시 묻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앞에 10장 9절에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이 천국의 문이며 길임을 연이어 선포하십니다. 이 두 번째 내용의 결론을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게 구속의 역사의 완성이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다시 이 땅에 두 번째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슬픔과 탄식으로 만나지 않도록 주님의 약속과 교훈에 깨어서 구속의 역사가 헛되지 않은 성도의 삶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모두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5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 오늘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고 좀 비중 있게 다뤄야 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오로지 자신들을 두고 가신다는 말씀의 생각이 집중되어 어떤 것도 바르게 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신령한 천국의 약속과 하나님과 그분의 제자들의 교통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에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랬겠지만 세 사람의 제자들이 이러한 미래에 대한 주님의 약속에 질문을 하는 것도 이 14장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음의 15장, 16장에서는 더 이상 제자들의 질문은 없고 일방적인 가르침으로 계속되고 있는 차이를 보게 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5절에 그럽니다. 앞에서 우리는 나사로가 죽었고 그에게로 가자시는 주님의 말씀에도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하는 엉뚱한 말을 한 바도 있고 나중 부활하셨다는 제자들의 경험에도 가장 큰 의심을 가진 제자로 유명한 사람이 바로 도마죠. 21장 25절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는 의심은 아직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육신적인 한계와 당시에 또 넓게 퍼져 있었던 잘못된 메시아관의 영향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열심히 설명해 주시는데도 엉뚱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들의 생각을 딴 곳에 두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메시아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반응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을 것이고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그것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생각에 들어오지 않는 것도 역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그런 이해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 도마에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에 대한 해결책이나 또 8절에 가면 빌립, 22절에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에게도 그들의 질문에 계속되는 가르침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너희들의 의심이 다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는 이 14장 26절의 해답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엉뚱한 도마의 질문도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가 주님으로부터 만고의 진리를 듣게 하는 역할로 주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6절에 그랬거든요. 도마에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에 대한 답변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다른 답이 아니라 자신이 곧 길이라고 증거하시는 겁니다. 이 길이라는 것은 예전부터 좀 신령하게 말하면 도라는 겁니다. 도, 길, 도. 그리고 본래 이 성경에 쓰여진 내용에 보면 호도스라는 그리스어인데 수단, 길, 방법, 고속도로라는 말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하는 말은 뭐예요?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하나님께로 가는 수단이요, 하나님께로 가는 고속도로다 이런 말이에요. 이미 1장 18절에서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들어가는 문이요 길이 되심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고통과 인생의 탈출구인 길을 찾기 위해서 도를 깨닫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쉼없이 싸우듯 애써온 것이 사실이지만 이 역사 속에 성현이라는 누구도 성자라고 하는 누구도 감히 이런 확실한 선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걸어야 할 인생의 길이나 삶의 방법이 예수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런 선언 때문에 사람이 만든 다른 종교에서는 독선적이라고 몰아붙이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달리 비교할 사람이나 방법이 없습니다.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시고 마지막 종착지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이나 방법이 다른 데는 있을 수 없고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오래전에 살았던 다윗은 하나님의 모든 길은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진리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시편 25편 10절에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길을 진리와 생명과 동일시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인생의 방법과 길이 있지만 그 결과는 죽음 외에는 모두가 다르고 변한다는 사실과, 진정한 인생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어떤 경우에도 바뀌거나 차이가 없이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가르침에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형태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한 구속은 여전히 유일하고 생명에 이르는 길이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뀌는 것은 진리일 수 없기 때문이죠. 길은 진리뿐 아니라 생명과도 동일시되고 있는데, 앞에 이미 우리가 상고했던 대로 10장 10절에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생명을 겨우 누리는 것이 아니라 풍성히 누린다는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만 하고 또 누려야만 합니다. 생명을 겨우 가진 사람과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차이는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육신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숨을 쉰다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숨을 쉬는 것과 쉬지 못하는 겁니다. 꼭 같은 사람의 형태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숨을 쉬는 것이 힘들어서 인공호흡을 시키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도 분명히 죽은 사람은 아닙니다. 이런 것이 인간 존엄의 문제가 되면서 요즘은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참으로 여러분은 숨을 쉬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육신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영적인 질문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인공호흡으로 생명을 유지해가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의 어려움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들의 생명을 그래도 유지시켜 보겠다고 인공호흡 같은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한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히 주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길은,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것이 정상인데도 그 길이 아니라 그 길과 비슷한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가끔 해서 죄송합니다만 여기에 붙여지는 또 하나의 엄청난 진리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6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 영원한 거처에 들어가는 길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셨다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단호하게 없습니다. 오순절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유대인들에게 증거했던 단호한 한마디도 바로 이 말씀이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는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여기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은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받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극락에 이르고자 열반에 이르고자 수많은 시도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진리요 생명의 길이 아닌 까닭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마지막에 다다라서 자신들의 가슴을 칠 수 있을 겁니다. 좀 듣기에 그 행복한 말은 아닙니다. 이러한 귀중한 생명의 교훈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신 예수도의 가르침이셨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보았느니라. 7절에 그 증거를 하시는 겁니다. 전반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하는 것은 그렇게 바로 알지 못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반절을 보니까 이제부터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보았느니라 한 것인데요. 이제부터가 관건입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예수께서 구속을 이루신 후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를 완료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라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신 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하신 주님의 사랑의 역사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러한 사랑을 거절한 사람 본인들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런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교훈을 받는 여러분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고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처소에 넉넉히 들어가는 복된 하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